역대상 1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우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행하신 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욥기서에 보면은 그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 욥에게 추궁하는 것처럼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질문이 77개 질문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질문 속에서 욥이 그 답한 것은 딱 한 번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을 때 욥이 한 말이 나는 비천에서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딱 그 하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더 이상 다른 대답을 이제 하지를 않아요. 또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라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욥의 그 답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계속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가고 있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욥의 어떤 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질문만 던지신 것인데, 결국 욥이 그 수많은 질문 그 속에서 딱 답할 수 있던 것은 나는 비천에서 뭐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이 욥에게 파고들어서 끌어낸 것, 그 결론이 나는 비천합니다. 그 하나를 끌어냈다. 그게 하나님 질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비천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비천인데, 하나님의 질문이 그 인간에게서 욥의 인간의 본질을 이제 끌어낸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욥의 대답을 이제 모른다 치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과연 그 질문을 보면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비천합니다.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한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너 이거 모르잖아. 너 이거 할 수 없잖아. 그러니 비천하지. 그렇게 추궁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첫 질문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야, 그게 질문의 시작인데, 그 질문에 뭐 우리는 나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하면은 될 문제죠. 그게 답이니까 사실은. 또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내가 걸어 다녀봤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뭐 눈, 우박, 홍수, 번개에 관한 그런 질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바다 속 깊은 곳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뭐 그렇게 말하면 되는 이제 질문들이란 말입니다. 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 암사슴 새끼 낳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아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또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새끼를 낳는 게 야생 짐승인데 그걸 누가 볼 수 있다고 또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비천합니다. 이러한 그 답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욥이 몰랐던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욥이 몰랐죠. 그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칭송을 받을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욥이고 그런 욥인데 그런 욥이 자기를 비천하다 그렇게 여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알지를 않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고 훌륭하다 칭송까지 받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기를 뭐 알면 알았지 난 비천해 그렇게 알지를 않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재앙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 이건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추궁했을 때 충고했을 때 욥은 그럼 너희가 내가 허물된 것이 뭔가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가 뭔가 너희가 좀 말해달라. 그럴 정도로 욥은 자기가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들이 왜 오는지 답답했던 것이죠.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욥이 하나님의 질문이 자기에게 이제 파고들면서 비로소 내가 비천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비천하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비천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어떤 것도 가치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냥 난 비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천한 존재에게 나오는 모든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비천합니다. 그 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내가 행하는 건 나에게 나오는 거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온 힘을 다했던 나의 모든 행실들, 나의 모든 삶들이 가치 없는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비천이란 말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욥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비천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것이 인간의 본래 자리인데 그 인간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욥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자리에 돌려놓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욥기 마지막이 하나님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막 더 주시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주셨는데 이 딸 셋이 모든 땅에서 그 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욥이 이제 막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돈 자랑도 할 수 있고 또 딸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그 환경이 갖추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두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욥에게 다시 복을 줬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다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재산이 많고 자식들이 뛰어나게 잘난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 욥은 비천해 그거란 말이에요. 계속이 비천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뭐 갑주를 더 주고 자식을 뭐 잘난 자식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욥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없어는 여전히 비천해. 그게 욥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욥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고 질문에 가져다 놓은 은혜였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욥이 알게 된 것. 나는 비천하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본질을 우리가 모른다 그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내가 아는 것을 필요로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천에 그게 인간 본질 아 그래 알았습니다. 그냥 그게 끝나는 것이지 그 본질을 아는 게 내 어떤 그 믿음의 삶이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야. 필요한 것을 얘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비천하다는 것을 아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은 뭐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고 합니다. 도움되는 것 그것만 알려고 해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그것만 알려고 하죠. 그런데 나는 비천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있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걸 몰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그 비천함을 알고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걸 몰라도 신앙생활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냐. 비천함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제가 욥의 경우를 두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천함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의 가치를 둬요. 내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에 믿음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를 또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 행함이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자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희미해져요. 예수님의 일은 내 안에 지워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을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게 되고 내 믿음이 드러나기를 자꾸 바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 비천을 모르는 자의 행실이에요, 그것이. 근데 비천을 알게 되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난 비천한 자야.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 비천을 알고 모르는 것이 신앙생활 역량이 아무 뭐 문제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언약이 이제 그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 본문에 언약이란 말이 있어요. 12절부터 봐보십시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야,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라. 그런 뜻으로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억하라고 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머리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려면은 성경을 전부 알고 잊지를 않아야 돼요. 외워야 되죠. 안 됩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에 담아두고 그걸 외우고 잊지 말라 그런 뜻으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막 금방 그 구절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암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괜히 고생한 거지 외운다고. 여수에 가면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유적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 한센병이라고 예전 그 나병 문두병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이 모여 산 곳이 애양원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간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예전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지 안 계시는데 이분이 신약 성경을 암기한 분을 유명해요. 그래 거기 가면 이제 그분이 앞에서 막 성경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성경 암송반도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전에 지금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 외운다는 게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외워서 잊지 마. 그래서 어디 몇 장 몇 장 말하면 탁탁 튀어나와, 태워나올 신이 돼야 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천대에 명령한 말씀을 딱 두 글자로 모아버리면 언약.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천대에 명령한 말씀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언약. 언약을 기억하면, 언약을 알면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적, 천대의 모든 명령한 말씀 다 기억하다 아는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언약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적들, 그 법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언약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겁니다.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모르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비천한 걸 몰라도 신앙생활 돼. 그런 생각처럼 언약? 그 언약 몰라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언약 몰라도 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약 몰라도 전도할 수가 있고 언약 몰라도 성경 읽고 외우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모르면은 그 모든 게 헛된 것이에요. 헛되다고 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자체가 언약과 달라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것이었단 말입니다.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해. 그걸 바울은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걸 두고 단순히 아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모르니까 그 인간의 비천함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 율법 말씀 지키면은 인간이 의롭게 이게 믿으면 그런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 믿음의 가치를 두는 행함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행함들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또 확인한단 말입니다. 이런 행함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믿음만 있고 믿음, 예수를 믿고 있어. 자기를 확인하죠. 자, 행함은 육신의 문제고 믿음은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데 결국 행함으로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영의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건 없어요. 육신의 일은 보이는 것이고 영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한다.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교회 잘못이에요. 목사의 잘못이고. 언약이고 천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대수로한테 흘려듣고 있는 지나치려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이 없이는 언약의 중심이 자리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말씀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성경 읽는다고 말씀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은 건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 언약 모르면 복음을 분별을 못하죠. 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뭐 말씀, 똑같은 성경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모르면. 그래서 천대기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을 믿는 그 사람이 영원한 백성이고 성도 그 뜻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란 단어를 알고 언약을 얘기한다고 해서 언약을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 지금 그 교회에 언약이란 단어를 넣어서 설교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언약을 어떤 의미로 자꾸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켰다 약속을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언약을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 언약 반드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반드시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언약을 자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언약이 아니거든. 그런 언약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담긴 의미를 알면은 성경을 암기를 못해도 천대의 명령한 말씀을 기억하는 게 돼요. 언약을 알면은. 본문 16절 봐보십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야 아브라함 하신 언약은 뭐고 맹세는 뭐고 율례는 뭐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자 거기 언약, 맹세, 율례 이 말을 하는데 이 언약, 맹세, 율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는 되고 맞습니까? 안 되고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게 언약, 맹세, 율례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으로만 돼. 그걸 기억하면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그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는 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 나누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는 될 수 있어. 근데 이건 사람으로 안 되겠다. 나눈단 말입니다. 과연 오늘처럼 주일에 교회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이런 것쯤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해 할 수 있고 있어. 그런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만약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된다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되니까 사람으로 안 되니까 내가 뭘 해도 내가 한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주일 짓겠다 이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입에 들여서 이 말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신앙 행위라고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그 말 자체가 아예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그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은 전혀 없는 제로 상태. 하나님으로만 된 일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냐 그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일.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 지켰고 헌금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만 된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알아야 되죠.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것이 내 계획도 다 되는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안 돼도 하나님으로만 되는 일. 그렇게 되면 안 된 일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지를 않단 말입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내 계획, 내 것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의 일, 그걸 자꾸 기대를 하고 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사람으로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로 교민들에게 마치 그 예배당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그 말을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그 말씀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 말은 구원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일에 갖다 붙여 해석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그 말이란 것이에요. 예배당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렇게 갖다 붙지 말란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 돼.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 그 뜻이란 것입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아, 내가 나를 구원할 실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안 돼. 이거다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야.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나는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안 돼. 이거다고 서울대는 나를 안 받아줘. 이거다고 달라요.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실력하고 안 돼. 이것은 내 탓이죠. 아, 내가 실력이 안 되구나. 난 그 정도구나. 그래 끝나는 것인데 서울대가 나를 안 받아. 이것은 서울 지금 뭐 나를 안 받아. 내가 뭐라고 왜 안 받아줘. 그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 너는 내 천국에 들어와 실력이 안 돼. 이것이 아니고 너를 내가 안 받겠다. 그것입니다. 왜? 더러우니까. 제대로 놓으니까 안 받겠다. 그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처음은 천국은 처음부터는 안 돼. 차내버립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 믿는다 고생했어. 근데 너 안 받아줘 그거예요. 고생은 했는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천국이 받지 않을 존재를 천국이 있게 하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 보내. 그 뜻이 아니란 것이에요.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으로만 된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 보내신다. 맞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위험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나를 받지 아니한다.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은 나를 안 받아.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있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나를 천국 보내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일을 아랑물게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의미를 좀 더 좀 우리가 바르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설교 이제 시작하면 욥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욥에게 이끌어낸 것이 난 비천하다, 인간의 본질, 그 고백이었다는 게 있죠.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기억하게 된 자기 본질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해, 언약을 기억해, 너는 비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바로. 물론 나는 비천합니다. 끝. 그게 아니죠. 비천한 자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비천한 시작해라. 비천한 거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됐어, 끝났어. 아니에요. 비천한 존재로 시작하자. 그거,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하신 인간으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에요. 비천한 그것이. 그게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출발점을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번제 드린 것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살려서 그 제사가 아니고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살게 했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나도 이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나를 빼버리면은 나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증거는 무죄기를 두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언약이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계속 심판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혜택, 언약의 효능으로 땅에 두 발 붙고 산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 너를 살게 하고 있어 두 발 붙이고 그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인한 혜택을 알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알려면은 내가 악하다는 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게 안 나올 것 아니냐 말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처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예 방향이 다른 차이입니다, 이것은. 해석 차이가 아니고 방향이 달라요. 복음인 다른 복음이냐.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18절 봐보십시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은 했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 보내면서 먼저 한 사람 애굽에 가게 합니다. 요셉이죠. 요셉을 먼저 애굽 보내놓고 그 요셉을 구무처리로 만들어요. 그런 후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갔을 때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 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목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은 바로 그 땅을 주시면 될 것인데 왜 애굽 보냈다가 다시 끄집어냈다가 또 광야로 보냈다가 가나안 들어가시는가?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나아진 건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렇게 일하신 과정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위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런 기적들이 또 경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보냈고 끄집어냈고 광야에 들어가게 했고 또 기적을 행했고 가나안 돌아가게 하셨고 그 됐구나 그걸 압니다. 그게 기억이냐는 것이에요. 그게 기억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가보십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 되어 있죠. 같은 내용. 그런데 거기 보면은 같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할지어다 이 말을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찬송이에요. 백성들의 기억하라 이제 그런 의미 되겠죠. 그런데 이 시편 105편 8절에서 기억하라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누가 기억했다고 합니까? 누구예요? 기억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게 시편이란 말입니다. 여태는 본문은 이스라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시편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요, 말씀을 기억하란다고 해서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죽해도 안 돼요. 뭐 때리고 돈 주고 얼려도 얼린다, 얼른다, 얼른다. 그래도 기억할 인간이 안 돼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일, 나에게 도움되는 것, 그것만 기억하려고 하지. 필요도 하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씀을 굳이 기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절박함도 관심도 없이 사는 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뭐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아무리 목사 그 앞에서 딱 다른 설교 안 하고 그 설교만 평생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안 바뀝니다. 절대 사모 안 합니다. 즐거워하지도 않고. 왜? 내가 즐거워, 내가 사모하게 천재에 때깔 넘겼는데 뭐. 근데 뭐 성경이 뭐 좋다고 이걸 사모 기억하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안 돼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했고, 그 전에 요셉 먼저 보내서 구무철이 만들고 그 덕분에 편하게 살게 했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하나 잊어버린다겠어요. 잊어버려요. 그 105편 23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인 나그네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함의 땅이에요. 저주받은 함의 땅이에요. 애굽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족속들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땅에 사는 걸 이스라엘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기 딸 살고 있는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나와야 돼.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요새 때 편히 살고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편히 살면서 하나 잊어버리고 우상성기 화득하게 통속,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에 집어넣었습니다. 먹을 것 없다는 것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애굽 먹었던 마늘 부찌개 뭐가 맛있다고 말이죠.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저주받은 그 자들과 한 통속이다. 이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삐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누구 땅입니까? 함의 땅이에요. 함 족속, 함의 후손 땅이란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약속의 땅이라 주신 것이 저주받은 족속의 땅이라면은 똑같이 함의 땅인 애굽으로 보내서 그 430년간 거기에 머물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어차피 저주 땅인데, 약속의 땅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언약까지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백성 언약 안에서 저주받은 자, 죽음의 존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 똑같은 그 존재야. 넌 죽음의 존재, 이걸 알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애굽 언약 광야 지분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억할 존재가 못, 날 잊어버려 살 존재밖에 안 되지 않아.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죠. 광야에서도 이방인과 똑같은 본성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 땅으로 집어넣으신 것은, 그걸 약속이라 하신 것은 저주받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손으로 예수가 오신다. 그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에게. 결국 애굽이 빠져버리고 광야가 빠져버리고 가나안 땅 약속 바로 들어가보면 땅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몰라요. 그게 사라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조상 되도록 믿어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교회가 말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이것도 주고 저도 주신다. 그게 애굽도 없고 광야도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애굽, 광야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 약속한 천국으로 그냥 가는 것을 생각해버리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 그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믿음을 구원받아.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건 언약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 복음 중심 언약에 빠져 있으니까. 인간 본질에 빠져 있으니까. 언약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언약 밖에 있는 인간. 그런 의미가 돼요. 또 계시록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지는 것이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 통로가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그 앞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주를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칭찬이 앞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 정도라면은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칭찬이 있을 정도면은. 그런데 그 칭찬 뒤에 처음 사랑 버렸다 이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칭찬했던 것들, 그 행위, 수고, 인내, 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이러한 그 수많은 것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헛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행위가 있습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인내가 있습니다. 뭐 악한 사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이런 교회입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사랑이 뭔가? 이것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이고 그게 죄로 인해 죽은 자의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뭐냐면 자기 손으로 내 부끄러움, 내 수치를 가릴 만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손 만들어 내가 나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가렸으니까 나 이제 부끄럽지 않아. 내 부끄러움을 누군가에게 안 보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선악을 알게 되고 죽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 행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자기를 가리는 거죠. 수치는 가리고 자기의 잘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려고 자꾸 뭔가 행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옷을 입고 말이죠. 그게 근데 죽은 자의 증거고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여자 때문이 뱀 때문입니다. 죄를 변명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내신 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게 처음 드러난 사랑이죠. 처음 사랑은 또 다른 사랑, 두 번 사랑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 그 계속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보지 않는 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저주받은 비천한 자로 보지 아니한다면은 결국 그들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와 부지런 그걸 드러낼 것이고 그럼 그것은 다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은 죽은 자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었는데 자기 죽음을 자꾸 보지를 아니한다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 뜻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인간 소용, 인간 노력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답게 된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리야 교회답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주고신 예수가 필요하냐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교회답게 되는데 십자가만 있으면 돼. 그게 그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교회에 붙은 제도를 뜯어 고쳐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교회답게 되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버린 거죠, 그것이. 십자가는 구원 받은 거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해야 돼. 그게 처음 사랑 버린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 행위라 그 말입니다. 비천합니다. 그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고 그게 중심이고 근데 그게 빠지면 그게 복음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교회다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시험해서 실패자로 날마다 확증되는 교회다운 것입니다. 날마다 실패자로 확증되어져야 돼요. 이런 교회다움을 얘기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죠. 사랑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 사랑이. 따라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버렸다. 그 뜻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인정할 리가 없죠. 난 예수 안 버렸는데 난 교회 다니는 자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먹은 아담 하와처럼 내 수치를 내 손으로 가리겠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 부끄러움 내 가릴래. 내가 믿음 생활 잘했어. 잘 살아. 바르게 살았어. 내 부끄러움을 가려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겠다. 그게 예수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처음 사람 버린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예수가 아니란 얘기죠. 십자가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게으르다 하지 않습니까? 내놓을 것이 있어야 그걸로 상반한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내놓을 것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죽은 자, 비천한 자에게 베풀어진 사랑 십자가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처음 사랑은 죽은 자의 차례에 베풀어졌다. 이걸 몰라요.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비천한 자들이 베풀어진 용서고 궁휼의 은총이에요. 죽은 자에게 베풀어진 은총이에요. 때문에 언약은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 인간은 천국에 안 맞아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 기억을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 거기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기억을 잘해서 예수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를 보내셔서 사랑을 행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나는 예수를 기억하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날 찾아오십니까? 이게 언약이구나. 그래서 나는 비천하구나. 죽은 자이고. 늘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욥에게 말씀을 던져서 난 비천합니다. 그 비천한 자리를 찾게 하신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유다를 포로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신 것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아요. 비천한 자리, 그걸 찾게 하시고 그 자리에 베푸는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 책망하는 것, 모두가 다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일을 돕고 교회를 키워주고 뭐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하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되어야 될 것이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안에 이미 사랑이 확증된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돼야 될 것도 이룰 것도 없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냥 십자가 용서 은혜를 얘기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죽은 자의 자리 찾아오신 그 사랑만 아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고백이 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처음의 자리, 처음 행위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기쁨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시작하신 언약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